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거룩한 직무와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묵상하다가 또 다른 본문 읽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레위기 묵상을 시작했는데 레위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읽을 때 예배,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읽었어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자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다섯 가지 제사가 있고 그 다섯 가지 제사는 6장 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제사장이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명령이 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9장 10장을 보면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는 장면 그리고 10장에 보면 위임해서 세움받는 제사장이 나다과 아비후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죽는 뭐 이런 장면 그래서 여하튼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부터는 이를테면 먹으면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쭉 구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거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16장에 보면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개인적 성결, 사회적 성결 그리고 오늘 읽는 본문과 22장까지는 제사장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떻게 거룩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절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 가장 최종적으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절기의 핵심은 희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핵심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25장에 길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 불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저주에 대한 경고 27장은 좀 부록 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이런 맥락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부르시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냐를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거든요.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어떻게 복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자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싹 빼버리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히브리서에 묵상한 것처럼 출애굽은 했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죽어서 천당만 가면 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것처럼 대책 없는 그것처럼 무분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죽어서 천당 가면 여러분 천당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천당이 다 좋은 데가 아닙니다. 천당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곳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천당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 몸에 배어 있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다 제 고집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천당 가면 그 천당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당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당만 가면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청 불편할 거예요. 천당을 가서 천당이 좋은 데가 되려면 정말 좋은 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려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차곡차곡 살아내는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에게 천당이 좋은 곳이지 그렇지 않고 그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당 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오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집 가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솔직해서 행복한 사람은 예배당 오면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꼭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눈만 뜨고 있는 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술집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 예배당이 좋기는 한가 봐요. 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거 엄청난 복이죠. 예배당이 좋고 예배당이 왔을 때 자유롭고 예배당이 어색하고 막 불편하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있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가면 천당은 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당 가면 다 보일 건데 그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그러니 인생의 목표를 죽어서 천당 가는 데 두고 살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레위기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레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거룩한 삶을 살거나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강조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를 다시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강조하는 것이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사장이 다리래요. 표현이 뭐가 좋은지 모르고 1부에서는 제사장은 다리입니다 했는데 조금 표현이 어색하더라고요. 2부에는 제사장은 다리다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다리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괜찮은가요? 뭐가 좋아요? 근데 제일 강력하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요. 제사장은 다리다. 예, 이게 제일 강력. 제사장의 다리. 제사장 다리.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제사장이 사람 앞에 나올 때는 얼마나 멋진 옷 번쩍번쩍 금실을 섞어 싼 옷을 입고 사람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옷을 벗어두고 다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은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백성을 짊어지고 백성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레위기 21장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죽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 죽은 자와 접촉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중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이집트 애굽의 제사장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시체를 만져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은 왜 미라 뭔지 아시죠? 미라 아세요? 미라. 애굽 사람들은 이게 고관이 죽으면 귀족이 죽으면 이거를 미라로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을 미라로 만들거든요. 요셉을 미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애굽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애굽 제사장과 다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제사장은 죽음을 기념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시체를 만질 수 없는데, 죽은 자를 만질 수 없는데, 가족이 죽었을 때는 예외예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족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런데 가족의 경우에도 죽은 자를 만지면 몸을 더럽히기는 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정결함이 깨지는, 더러워지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족의 경우에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제사장은 죽음에 접촉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규정이 있어요.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수염 더부룩하게 길러서 오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왜 코소보의 이성민 선교사님도 수염 더부룩하게 이렇게. 그런데 왜 중동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수염을 기르냐 하면 수염이 있어야 어른인 거예요. 수염이 없다는 거는 이게 좀 상당히 수치스러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수염을 깎지 말아라, 살을 베지 말아라 고 말하는 이 이유는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이 사람 죽었을 때 애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 그래가지고 왜 우리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복 입고 하는 이런 것이 그게 다 자기 죄인이라는 뭐 이런 부모가 돌아가시면 굵은 제복 이게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뭐 이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살을 뱉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왜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울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또 그거 아이고 아이고 하라고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이게 애도하는 방법이 문화에 따라 다 달라요. 이를테면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이를테면 유교적 장례 예법이 있고 불교적 장례 예법이 있고 기독교식 장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애도하는 방식으로 애도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죽으면 기독교식 장례해 주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미리 해놔야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죽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는요. 본인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예수 잘 믿은 집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좀 가서 목사가 찬송도 부르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일은 그분은 혼자 교회 오시는 분인데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한 2주에 한 번씩 요양병원 신방을 다니셔서 코로나 이제 좀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신방을 갔다 와 2주 있다가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그분만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그 가족들보다 신방을 더 자주 다녔거든요. 가족은 요양병원에 두고 뭐 돈만 버니고 신방은 전 가족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목사에게는 연락이 안 오고 가족들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지금 기운이 있을 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라면 내가 죽고 나면 교회 연락해라. 기도교실 장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본인은 그냥 죽었는데 본인은 전당 갔는지 몰라도 남아있는 믿음의 권속들은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끔씩 이렇게 죽었는데 막 감사하대요. 죽었는데 여러분은 사람 죽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도 표시 내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저 사람 죽었어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표시 내면 안 돼요. 그거를 아무리 고마워도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서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아무리 옛날 어른들이 호상이라 그래도요 호상은 없어요. 모든 죽음은 다 슬프고 아픈 죽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신앙 교육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초상집에 가서 믿음 있는 사람은 울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울면 안 된다. 초상집에 갔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마 천당 갔어. 천당 간 줄 알지만 그래도 눈물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자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기억하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다시 살릴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초상집에 가서 울지도 않는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성도 되지 않고 괜히 초상집에 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 울지마 천당 가서 이렇게 말하는 매정한 인간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씩 보면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비인간적이어가지고 이 신앙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울면 안 돼. 여러분 그 노래는 있지만 초상집에 가서는 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눈물이 안 나나요? 어디? 신동석 형제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인데 지금 서울에서 직장생활해요. 장가 가겠다고 어제 이제 자매를 데리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자매가 부산 자매예요. 훌륭해요. 이 동생 형제가. 어떻게 부산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사투리가 완전히 구수한 제 난곱방은. 그래서 제가 야 너 서울 앞으로 살게 되겠지만 너 굳이 서울말 안 배워도 돼. 경상도 사투리 계속 유지해. 담대해야 돼. 내가 이렇게. 제가 어제 그 자매 왔는데 어제 이제 저한테 인사하고 뭐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다시 부산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 사나이가 어떻게 전주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요즘 한 3시간이면 되지만 그때는 버스 타면 6시간씩. 제가 무슨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전주를 와서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어제도 생각해보면 이게 터미널 옛날에 한진고속이라고 있었어요. 그 앞에. 터미널 그 가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와서 데이트하고 집에 가면 우리 사람이 그 터미널 창에 문이 그저 눈물만 굴쭉굴쭉 흘리고 있었던 제가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시큰 데이트하고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다시 만날 줄 알지만 슬픈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울지마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초상집에서 울어야 되고요. 오히려 많이 울어야 되고요. 함께 울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많은 눈물이요 오히려 우리를 훨씬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초상집에 가서 울지마 하지 말고 영결이 아니죠. 잠자는 거예요. 영결이라는 거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소망을 고백하는 장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애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 죽었을 때 애도하는 방식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애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고백하고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장례인 거예요. 그러니 너 제사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굽 사람처럼 하지 마. 그리고 다른 믿음 없는 고대 이방 다른 그 근동 사람처럼 하지 마. 네가 제사장인데 사람이 죽은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딨냐.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방 풍속 따라가지 말고 네가 지켜야 될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보면 더럽다, 속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더러운 거는요 정결함이 깨진 것이 더러운 거고 속된 것은 거룩함의 반대가 속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고 속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취하지 말아라. 7절에서 말할 때 아마 일반 제사장은 과부하고 결혼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에 과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은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을 창녀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모든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이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창녀도 보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창녀를 재판하는 거예요. 창녀의 한을 풀어주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요 창녀는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자기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부든지 이혼한 여인이든지 창녀든지 다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제사장은 안 돼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강조하는 거는요 제사장은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거룩함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제사장은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제사장은요 일종의 특권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고 어떤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명이고 책임이 중요했는데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명, 책임 중에 하나는 정결함이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성적인 정결함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적인 정결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좀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고대 근동의 종교적 토대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다산신앙이라는 것은 그거는 대부분의 농경문화에 다 있는 건데 특별히 성경을 예로 들자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고대 근동이요 이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건기는 비가 아예 오지 않아요. 우기에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그래서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비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어떻게 오느냐.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이 성관계를 해야 비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성관계를 부추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의 힘을 상징하는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함이라는 거는요, 고대 사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 문화에서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야 비가 오고, 그 비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추기는 그것이 바알 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한 짓으로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한 문화에서 정결한 삶을 산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겠어요.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고 부자 되는 방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이 음란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문화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엊그제 레위기 18장 묵상했을 때나 레위기 20장에나 오늘 본문에나 또 앞으로 읽을 본문에 정결함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게 그 시대 문화와 다른 방식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이집트 같으면 이집트 벽화 보세요. 사람들 거의 옷 안 입어요. 너무 더우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제사장 옷 입히는 이야기 잘 읽어보세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속옷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7절이나 레위기 8장 13절에 제일 먼저 레위기 8장 7절이나 레위기 8장 13절에 제일 먼저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겉옷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이런 식으로 속옷 입히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음란한 짓을 할 때는 속옷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음란함에 절대로 접촉될 수 없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속옷 입어야 돼요. 제사장을 절대로 하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심지어 넌 계단도 만들지 마. 성전에, 성막에는 계단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다가 자칫하면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짓도 하지 마. 배로 속바지 만들어 입히고 하체를 다 가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고대 다산신앙, 그래서 음란한 일을 하면서 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대 종교, 바알 종교 안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자기를 구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처녀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요, 다 감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죽었어요. 슬퍼요. 이게 감정이거든요. 저 아가씨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아가씨는 조금, 예를 들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의 드릴라 같은 여자이거나 아니면 고멜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한눈에 반했어요.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느냐? 아닌 거죠. 삼손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고, 제사장은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렇지만 그 슬픔을 절제하고, 이게 시신은 만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중요해요. 물론 그 기준에 있어서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사장은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대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도 보시면,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럼 여기 보시면 제사장은요, 가족은 가능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설령 부모가 죽어도 너는 성소에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걸맞게 헌신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나도 저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헌신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적용.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요, 누가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제사장이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예수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진짜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죠. 지난번에 레위기 읽었을 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우가 아마 레위기 10장을 보면 전체 맥락에서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 먹고 거들먹거리다가 다른 불을 들이고 그러고 죽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왜 사무엘 상 묵상했을 때 실로 엘리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이었나요? 홈니 비누아스 진짜 고약했어요. 모든 제사장이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어떤 제사장은 진짜 아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홈니 비누아스는 너무 고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를 여러분, 그런데 홈니 비누아스가 뭐 제사를 하는 것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실로 성막에서 종교적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온갖 종교적인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혹시 홈니와 비누아스 이렇게 한번 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빈정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다 하지만 어떤 제사장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거룩한 제사장 되어야, 더러운 제사장 말고 속된 제사장 말고 거룩한 제사장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아벨과 가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가인은 아닌 거예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냐? 이거 이제 질문이 우리에 있어요. 질문.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으로 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몸으로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몸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런 행위가 아닙니다. 몸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몸으로 하는 모든 일, 청소를 하거나 뭐 무슨 뭐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리려는 분이 있어요. 몸을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리고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 몸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좋은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그 신앙은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뭔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닙니다.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아니 마음 여러분은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죽음을 다루고 결혼을 다루는데 이게 다 감정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네 마음이 따라야 진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 그게 정직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은 뭐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에 진실한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너는 만지면 안 돼. 슬프지만 네 눈에 확 들어와서 막 네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되는 거야. 너 그 여자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는 거는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홈리 비나스 보세요.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도 행음하고 이 거침없이 살았거든요. 제사장인데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은 결국에는 진짜 천벌받아 죽는 거죠. 제사장이 다 똑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우리 중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역대하 묵상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축하고 아주 대대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 본 적이 있는데요. 역대